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북한이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의 첫 단계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팀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교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향한 조치로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도 이런 구상에 따라 미국 내에 연락사무소를 열 수 있지만 북한이 이 같은 방안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다음 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제와 의전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 실무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미국 측과 의제협상을 위해 평양을 출발해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직무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 통일책략실장 등도 동행했으며 이들은 내일 오후 출발하는 하노이행 항공편을 예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 주 북한 측과 추가 실무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비건 대표의 출국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상회담의 의전을 담당하는 대니얼 월시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도 각각 하노이에 도착한 가운데 양측이 곧 의전과 경호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이란 핵합의 유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란의 국제관계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중국과의 관계는 이란에 매우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오랜 친구와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양국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와 신뢰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이란 핵합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란 고위 대표의 이날 방문은 중동에서 이란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내일부터 워싱턴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합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1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며 21일부터는 고위급 후속 협상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중 무역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양측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한 중국의 약속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2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고위급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참여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국 16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제 이들 16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이 의회가 특정 목적으로 허가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권력분립의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해양조사선이 최근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주변 항해를 했다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외교 경로를 통해 조사선의 항해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일본의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의 2019 회계연도 예산 지출 법안은 북한 관련 예산으로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을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주장과 북한 조치에 따라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와 관련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북부 산지에는 아침부터 밤사이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도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는 올해도 북한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상하원이 지난 14일 합의한 2019 회계연도 예산 지출 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그리고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방송 운용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이주와 난민보조조항에 따라 할당된 예산은 탈북 난민지원 활동에 사용돼야 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관한 보호활동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미 정부의 경제지원금과 민주주의지원금 가운데 일부는 북한 인권증진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예산은 북한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비용에 지출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올해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 장벽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하원이 합의한 것으로 장벽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못 미치는 13억 7,5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15일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안에 서명하고 장벽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산안에서 북한 관련 조항은 상하원이 기존에 추진해온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의회는 올해도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안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을 이유로 원조를 제안한 나라는 이집트와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전체 군사지원금 중 30%인 3억 달러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인권 개선 조치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결의 준수평가가 이뤄져야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얀마의 경우 전체 경제지원금 중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인권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 대한 전체 원조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 대북 제재 이행 등 역내 안보 안정과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협상 중인 가운데 대북 제재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과 북한 조치에 따라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RD 이전의 대북 제재 해제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But I'm not in favor of releasing any sanctions until we have the final definition and then the proper steps going.
비핵화에 대한 최종 정의를 합의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증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는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하지 못한 비핵화와 검증이 합의되고 이를 위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검증이 완료돼야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 이전의 대북 제재 해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U.S. law is very clear. Only upon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will sanctions be lifted.
가드너 의원은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말 법으로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제재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려 한다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북한의 조치에 따른 최소한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셔먼 의원 역시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14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다면서 처음부터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목표보다는 제한적 비핵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t a minimum, we have to keep and maintain the sanctions until we have.
다만 미국 양측이 제재 해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철저한 감시 아래 북한의 핵무기 수량을 제한한다는 합의를 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예비 사찰에 합의하는 것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룰 수 있는 현실적 목표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프레드 플레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1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에 합의하는 것도 큰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정보 당국자 등이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이츠 안보정책센터 대표와의 대담 보내드립니다. 최근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I've seen indications that Leader Kim may agree to some concrete deliverables.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 일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이행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징후들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예비적 사찰이 아마도 포함됐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진전이 될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국제사찰단의 검증은 북한이 이미 약속했던 것 아닌가요?
I mean, the whole purpose of the summit is to get the two leaders together and convince Kim to reaffirm his.
저는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목적이 두 지도자가 만나고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약속 이행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약속하도록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나 시간표가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승리로 간주하려면 최소한 어떤 목표를 이뤄야 할까요?
Well, I think agreement of allowing inspectors to go to a missile. I'd say either the missile or the nuclear site.
미사일이나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방문에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시설이 더 중요하겠죠. 이것이 북한의 주요 핵시설인 영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사찰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광범위한 사찰이 필요하고 북한이 그런 약속을 하면 좋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와 파괴 그리고 그 이상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I'm not sure what that meant, but I'm encouraged that Leader Kim may have committed to doing more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And you know, we just
그 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북한 핵시설의 일시적 불능이 아니라 완전한 폐기입니다. 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의 해체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그렇게 하면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미국 정부는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진전 의지를 보였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북한은 진전을 위해선 미국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No, and this is a game the North Koreans have played with numerous U.S. administrations, Republicans, Democrats.
아닙니다. 이건 북한이 그동안 미국의 많은 역대 정부에 벌였던 게임입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먼저 원하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게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결코 응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뭔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양보는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겁니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움직임에 나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빅딜이 이루어질까요?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a big deal. I think realistically we should be looking at what I said earlier. Preliminary.
큰 합의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서 지적했듯이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예비 사찰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이게 빅딜의 시작일 수 있으며 중요한 진전일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낙관론과 달리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다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보, 국방 관리들도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Well, those are very good questions. Concerning charges that we've seen from certain think tanks in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its missile.
북한이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속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일반 대중에겐 알려지지 않았어도 미국 정보기관들은 그런 미사일 시설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 연구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 정보당국이나 군 인사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고 계속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계속 다뤘던 사람으로서 북한과 좋은 협상을 맺는 것이 어렵고 힘든 싸움이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이 결론을 맺기도 전에 군 정보당국자들이 실패를 운운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협상 결과에 참견하는 격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외교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은 어느 시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originally that declaration was supposed to be submitted before there would be another Trump-Kim summit, and they didn't submit it. That's going to be discussed.
원래는 2차 정상회담 이전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핵 신고 시기와 내용,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신고서는 아마도 완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후 우리는 완전한 신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북한과 논의해야 하겠죠.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불리는 볼튼 보좌관과 오래 일하셨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여전히 협상에 회의적입니까?
Well, Ambassador Bolton reflects exactly the president's policies. Whatever he said before, he was National Security Advisor.
볼튼 보좌관은 정확하게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던지 지금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대통령을 위해 발언합니다. 그들 사이에 이견은 없습니다. 물론 볼튼 보좌관은 대통령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조언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조언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저는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Well, you know, there's a sort of a good cop, bad cop routine going on here. The president has warmly embraced leader Kim and
일종의 굿 캅과 배드 캅 같은 역할 분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등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어렵고 세부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건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의 몫이고요. 그런 사안들은 북한이 논의하기 꺼렸던 것들이죠. 그들이 폼페이오 장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또 북한이 자신들의 정권을 수년 동안 비판했던 볼튼 보좌관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김 위원장이 볼튼 보좌관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면 대표의 직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A liaison office would be short of an ambassador, but it would be a significant step forward. It would be formal U.S. diplomatic representation.
연락사무소는 일종의 대사관 역할을 할 것이며 이건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또 북한도 워싱턴에 사무소를 연다면 북한 정부로선 외교적인 성취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대표는 대사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고위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북한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의 깃발 개양과 함께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I can just hope that Megan is right, bu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work that has to be done to get us to that point, and we're nowhere near.
비건 특별대표가 제시한 구상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아직 우리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예상보다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게 하고 일정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약속 혹은 신고서 제출 논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2020년이 되기 전에 이 지점까지 도달하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레드 플레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으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지명된 사실이 다음 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실제 수상 여부가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것과 미북 정상회담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은 커질 겁니다. 반면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노벨 평화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자신의 역사적 업적이 될 수 있고 노벨 평화상 수상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호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때문에라도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는 얘기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 제거 그리고 지난 30년간 전임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이룬다는 목표의식이 꼽힙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핵 담판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남북한의 평화 정착이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라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공로는 노벨 평화상 수상에 손색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김정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지난해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했죠.
예, 지난해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후 60년 넘게 적대관계에 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 한반도 위기지수를 크게 낮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노벨 평화상은 분쟁 지역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한 콩고 출신 의사와 이라크 출신 활동가가 수상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은 당해 연도 1월 31일이 시한인데요. 지난해 그 무렵에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조짐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전년도에 크게 고조됐던 긴장 상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 외에 다른 추천자들도 있나요?
예, 지금까지 확인된 추천자만도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8명 그리고 노르웨이 국회의원 2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추천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단한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노르웨이 법무장관을 지낸 페르 윌리 아문센 의원과 크리스티안 티블링 제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의 군축과 평화, 화해를 위해 거대하고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죠.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새로운 분위기 정착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과단성 있게 대응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핵 문제와 관련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례가 많이 있었죠.
예, 가깝게는 2017년에 민간단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그리고 2009년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했습니다. 2005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원자력 에너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상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2000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화해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습니다. 핵무기 제거와 핵 군축 활동은 매년 주요 노벨 평화상 후보였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사이버 전쟁에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 등 적국에 사이버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을 위시한 적국들을 거론하며 필요한 경우 억지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은 14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공격 작전을 펼칠 수 있느냐는 군사위 소속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의 질문에 그럴 권한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Senator, I have the authorities to accomplish my mission.
사이버 전장에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국을 공격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거의 비등한 수준의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이란과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eyond near-peer competitors China and Russia, rogue regimes like Iran and North Korea continue to grow their capabilities. Using aggressive methods to conduct malicious cyberspace activities, adversaries have, until recently, acted with little concern for consequences.
특히 북한과 이란을 불리한 국가로 지목하며 이들 적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우려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사이버 범죄와 공격을 일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앞서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미국 시민과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치는 사이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 호전적 행위에 대한 경고는 미군과 정부 당국자들 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30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점점 더 사이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장관 역시 지난해 말 상원 국토안보위에서 북한을 포함한 적성 국가들을 지목하며 국가적 차원의 위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51년 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전리품으로 선전되고 있는 푸에블로호를 돌려받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캇 팁턴 공화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팁턴 의원은 12일 서한에서 푸에블로호 반환은 미북 대화에 포함돼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역사적인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팁턴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팁턴 의원의 지역구인 콜로라도에 위치한 푸에블로시의 이름을 딴 미 해군 정보 수집함입니다. 푸에블로호는 51년 전인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나포 당시 사망한 선원 듀엔 호지스의 시신과 82명의 선원은 11개월 뒤 송환됐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팁턴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국제법상 북한의 바다가 아닌 공해상에서 평화적으로 정례적인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나포 당시 잡힌 선원들은 11개월 동안 고문에 시달리다가 북한 정부에 의해 자유를 되찾았지만 푸에블로호는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평양에서 계속 북한의 선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에블로호는 여전히 나포 상태인 유일한 미 해군 선박이라며 이제는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올 시간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968년 1월 그날 북한의 행동과 선원 호지스의 희생이 절대 잊혀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존파소 공화당 하원 의원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푸에블로호 반환을 대북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대북 정제유 보고 의무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양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에 공식 반입된 정제유 총량은 허용치의 80%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북한에 이례적으로 많은 정제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4일 러시아가 6,983톤을 지난해 12월 대북 정제유 공급분으로 보고했다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10월 각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접수한 이래 가장 많은 양입니다. 러시아는 2017년 11월 첫 보고에서 212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확인했으며 12월과 이듬해 1월 공급분은 각각 589톤과 368톤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1,882톤을 보고한 뒤 계속해서 매월 1,000톤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처럼 7,000톤에 육박하는 양을 보고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건 지난해 4월에 4,293톤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정제유 공급을 보고한 나라인 중국도 가장 많은 양을 공급했던 지난해 11월 2,928톤을 보고해 이번 러시아의 공급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러시아의 보고가 완료되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는 48,441톤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공급량은 러시아가 29,241톤으로 19,200톤의 중국과 비교해 약 만 톤가량 많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국제 유가 전문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볼 때 50만 배럴은 6만에서 6만 5천 톤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지난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 48,441톤은 허용치의 74에서 80%로 추산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넘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전달받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유류는 이번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북한이 최소 570만 달러에 달하는 57만 6천 배럴 이상의 석유 제품을 한 차례 환적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는 최소한 허용치의 두 배를 웃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ssessed and we can say in no uncertain terms that the cap of 500,000 barrels has been breached this year. We continue to see illegal imports of additional refined petroleum.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상한선 50만 배럴을 확실히 넘긴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리 결의가 명확하게 금지한 불법 정제유 수입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같은 달 안보리에서 열린 대북 제재 관련 회의에서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상한선의 16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 의무를 철저히 지켰는지 여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각종 남북협력사업 등에 사용할 정제유 340톤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도했지만 안보리의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단 두 개 나라뿐입니다. 안보리에 보고된 정제유 반입량이 실제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 전체를 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COI 권고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OI 보고서 발행 5주년을 맞아 보고서에 담긴 여러 권고사항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해드립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많은 인권 유린은 정권의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5년 전 발행된 COI 보고서가 지금도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UN COI가 1년 동안 자세히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그 보고서가 대북 인권 조사와 운동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체 372쪽 분량의 COI 보고서는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인권 유린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자의적 체포나 장기간 구금이 빈번하고 수감자들은 신문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덕관리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씨의 공청회 증언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고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비둘기 고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체포되기 전에 체중이 75kg였는데 10개월 후에 제가 36kg가 됐습니다. 체중이.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면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전파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될 경우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심각한 차별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주민들이 세 개의 광범위한 계급과 약 51개 세부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런 성분이 거주 장소와 주거 형태, 직업과 교육, 식량 배급량, 배우자 선택 등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탈북자 권영희 씨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부모가 모두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면했던 차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가고 싶은 군대도 못 가고, 가고 싶은 연인 자리도 못 갔었고, 이것이 다 차별이다 보니까 저희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었어요.
보고서는 또 북한이 주민들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이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에 대해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은 물론 심지어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1950년 이래 국가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국인 납치와 체포를 위해 군인과 정보요원들을 동원했으며 이런 행위가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는 겁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권과 생명권 관련 권리들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 취해야 할 다양한 조치들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정치범 석방, 근본적인 정치적 제도적 개혁, 공정한 재판과 적법한 절차, 연좌제와 사형제 폐지, 독립적인 매체 설립 허용, 공개적인 종교활동 허용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차별적인 관행의 종식과 식량권 보장, 해외여행 금지 조치 폐지, 강제실종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반인도 범죄 책임자 기소 등도 COI 권고사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권고사항들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Their response from North Korean authorities has not changed, which is complete rejection of the COI report.
북한이 COI 보고서와 조사 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정치범 수용소 존재를 부인하는 등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COI 최종 보고서 발행에 강력히 반발했고 이후 COI 권고사항을 담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들을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COI 보고서가 나온 지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바로 북한의 이 같은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무엇보다도 정권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착취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면서 정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태도가 그렇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고 인권 관련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t ought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agencies. It ought to permit the special.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UN 기구들과 협력하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동남부 켄터키주에서 살고 있는 바오로 김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그랬습니다. 러시아에서 살았던 생활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칼을 차고 술을 팔았고 불법적인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탈한 북한 벌목공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꿈꾼다 오늘도 언젠가 내게도
아파트 두 베드룸인데 그때 그 아파트가 얼마였냐면요. 470불이었거든요, 한 달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한 달에 300불 나오거든요, 책으로. 거기 이제 푸드스탬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푸드스탬 120불 받았나.
네. 그럼 첫 직장에서는 얼마나 일하셨어요?
3개월 하다가 이제 청소, 빌딩 청소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받았거든요.
3개월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경험은 어떻게 떠올리세요? 그만두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아, 그만둔 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뭐 그런 건 또 해보지 못해봤잖아요.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 또 일해보긴 또 처음이고 네, 그때는 그렇게 하고 또 청소하면 뭐 월급도 좀 괜찮고 뭐 사실은 잘렸다고 해도 가운이 아니지.
난민 생활 초기 영어 공부를 하면서 3개월 만에 그만둬야 했던 이유 역시 미국 생활에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면허 시험을 치러 갔는데
운전면허.
예, 예. 필기 시험 5번 만에 통과했어요. 저 한국말로 치는데. 그 이제 시험을 한번 보러 갔는데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 날 또 갔거든요. 또 가야 되겠는데 아 일하는 놈이 일 안 하고 또 시험 치려고 하면 좋아요? 그것도 또 떨어지니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예. 오늘 가면 붙겠지 하고. 그 오늘 떨어졌는데 내일 또 간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뭐 잘린 게 나갔죠.
일 빼먹으니까.
여기 가서 자꾸 사정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차도 없지. 면허시험 치려고 하지 또 누구 신세를 져야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때문에 첫 직장을 잃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곧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켄터키주로 이주하면서 알게 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청소를 여기서 하다가 여기 청소하던 한국 사람이 하나 뉴욕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으로 갔죠. 그분이 오라. 한 달 일했어요. 한 달 일했는데.
바오로 씨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승합차를 구입했습니다.
네, 그 차를 사니까 이제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사 가는 게 뭐 그냥 그냥 뚜루룩 말아 차에다 실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뭐 없으니까. 그건 뭐 버지니아에가 살다, 또 뭐 뉴욕에가 살다, 뭐 하여튼 뭐 많이 다녔어요. 정착이 안 돼가지고 뭘 해먹고 살아야 되겠는지.
정착할 곳을 찾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바오로 씨는 러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미국 동남부에서 동북부 뉴욕으로 올라간 지 두어 달 만에 탈북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순대를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오로 씨는 도둑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나왔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분이 하는 정비소가 있어요. 그 정비소에서 일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제 불경이 돼가지고 야 정비소 일을 하는 게 또 그렇게 또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일이 없으면 굉장히 무한한 거예요. 이제 차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아, 그 손에서 월급 다 먹는데
정비소 기술은 어떻게 익히셨어요?
아직 러시아에서 들어갔잖아요.
트럭을 몰면서 트럭이 고장날 때 자 혼자 고치시고 이런
게 엔진 수리까지 다 해요.
기술 자격증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기술자시구나. 정비소에서 얼마나 하셨어요?
정비소에서 얼마 못했어요. 얼마 안 하다가. 뉴욕에서 이제 또 청소했지. 뉴욕에 가서 또 청소하는데 이제 회사가 어디 있냐면 코네티컷이 있어요. 하루에 3개 시티 일하거든요. 코네티컷주 1개 빌딩, 뉴욕주 1개 빌딩, 마지막에 뉴저지에 들어와서 빌딩 하나 했거든요.
뉴욕주에서 뉴저지주를 하루에 여러 번 왕복하며 일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운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상황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없었던 바오로 씨. 돌연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뭐 암만 생각해봤자 혼자 그렇게 돌고 돌아야 뭐 배로 사람 사는 꼴이 아니더라고요. 아, 장가 가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고 한국 갔죠. 어. 그래 1년 돌아다닌다 우리 와이프 만나서 장가 가고 왔죠.
아, 그럼 한국에서 모셔오신 거예요?
네.
아, 그러셨구나.
당시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던 바오로 씨의 부인 에스더 씨는 바오로 씨의 안타까운 상황이 마음 쓰여 바오로 씨를 도왔고,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은 2012년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뭐 이젠 가족이란 게 생겼으니까 매개 살려야 되는데 능력은 안 되지. 뭐 매일 나가 뭐 헬퍼 해봤자 하루 100불짜리 그냥 하다가.
아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도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는 바오로 씨. 아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미국에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에스더 씨와 결혼했을 당시 바오로 씨는 초보 장판 시공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해 전문 시공자를 돕는 도우미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아, 와이프대로 노가다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 그런데 이제 헬퍼를 1년 하고 이제 독립했잖아요. 독립하는데 이제 독립하려면 이제 연장을 다 사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뭐 연장을 이제 헬퍼하면서 짬짬이 뭐 좀 어지나 뭔가를 사고 뭐 큰 기계들 같은 거는 뭐 살 처지가 못 되니까 놈이 쓰다 고장나 버린 거 이제 몇 개씩 주워다 이게 집에서 뜯었다 붙였다 해서 다 수리해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1년 동안
도우미로 장판 시공 현장을 다니던 바오로 씨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에스더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한 달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이제. 그 우리 와이프 보다 못하다가 쓰거우니까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지. 입이 쓰거우니까 그래서 같이 하게 됐어요. 아, 처음에 독립할 때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 잘못하면 컴플레인 걸리면 회사에서 일 안 주잖아요. 네, 그런 걱정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젠 40대 후반인데 이제 이적구들아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았는데 이거 한다는 게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모님도 반기술자시네요.
반기술자 정도 아니지. 우리라는 거 우리 둘이 하는 만짝 따라온 사람 없어요.
손발에 척척 잘 맞으시나 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헬퍼로 다른 헬퍼 못 쓴다니까. 이제 와이프 쉬우기 싶어도 못 쉬어요.
큰일 나셨네. 못 쉬신다네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실까요?
날 만나기 억울해 그래. 금방석에 앉혀놓고 오기야 금이야 할까 했는데 아주 와서 노가다부터.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바오로 씨는 아내를 맞아들였고 에스더 씨는 남편 바오로 씨의 반쪽을 채워주게 됐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바오로 김 씨의 네 번째 사연은 다음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7년 2월 19일 중국의 경제 개방을 이룬 정치 지도자 덩샤오핑이 사망했습니다.
An announcer read out that Deng had failed to respond to emergency treatment and that at the age of 93.
1904년 중국 쓰촨성에서 태어난 덩샤오핑은 16살 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1981년 당 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며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곧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해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단행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닦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론은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흑묘 백묘론으로 대표됩니다. 덩샤오핑은 하지만 1989년 태난먼 사태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전 세계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덩샤오핑은 결국 1989년 11월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장쩌민 총서기에게 물려주면서 정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작은 거인 덩샤오핑. 덩샤오핑은 1997년 2월 19일 파킨슨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473년 2월 19일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의 토론에서 태어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당시에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며 태양과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오랜 연구 끝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러나 천동설에 반대하면 이단자로 찍혀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당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밝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가 죽기 두 달 전인 1543년 3월 그가 쓴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발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